오늘 아침에도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빙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번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겠는데 우리의 더 간절하고 깊은 기도가 더욱 필요한 시기가 이제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또 간섭하심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 할 때 항상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할 이런 역사들이 흔히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친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은 지난 시간 읽은 말씀이어서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즉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만큼 귀중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요즘 흔히 하는 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분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은둔 중에 은인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던 예수님을 대중 앞에 드러내서 이분이 새로운 지도자이다 하고 소개하는 그 역할을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으로서는 세례의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께는 백성들 앞에 공인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등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자기 시대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고 비록 짧은 시기의 지도자로 세상 삶을 마감했지만 그 영향력은 오늘까지 남아있는 그런 탁월한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지도력의 원천이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런 탁월한 지도력의 원천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첫 출발점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다 누구에게나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탁월한 사역을 한 사람이었지만 그 출발점에 섰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의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겼고 그 주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의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이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는 오늘 말씀 29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 말씀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서로 차이 나는 예수님께 대한 인식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 하실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분이 하실 일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대속의 제물 되어서 피 흘려 제물 되었던 것처럼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분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의 신분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앞에가 워커라는 말로 표현한 뒤에는 펄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누구시냐, 신분이 누구시냐 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출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시고 무엇을 하실 분이시고 어떤 사명과 세상에 오셨고 하는 모든 것을 소상히 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주님께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의 태도나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자기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고 마침내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나님께 진리에 대해서는 충성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면 세상에 탐나는 것도 부러운 것도 그렇게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신앙을 흐트러뜨리면서까지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다 마음속에 사라지게 되어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삶이 단순해지게 되고 한 가지 초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하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이분은 우리 위에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발견과 더불어 자기 삶을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가장 위대한 자의 삶이다라고 칭찬하는 귀한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봐야 올바른 자기 발견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 신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를 아는 것은 바르게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여러 평가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슨 사회적 존재다, 무슨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희망하는 존재다, 여러 용어들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신학적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따라 세상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철저하게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돌아가고 난 다음까지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선 사람이 자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나서 고기잡이 하던 날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상황 자체가 그가 그렇게 죄를 짓는 날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이라고 뭐 이 세리 마태처럼 혹은 사교처럼 드러나 있는 죄인도 아니었는데 나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깨닫는 순간에 자기를 보는 눈도 열렸던 것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이 계신 보좌에 들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더라고 죄인된 자기를 발견했던 것처럼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눈으로 자기를 보았을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항상 그 앞에 겸손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고 매는 것도 감당치 못할 종중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를 인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그렇게 말해서 절대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시다라고 항상 자기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게 말하고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이것이 철저했던 것은 주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자기 위치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일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 위치가 무엇인지도 잘 알기도 어렵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 요한은 그게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우쭐해서 마치 메시아나 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지도 않았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 분수를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말했던 이런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가 신앙적으로 매우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영감이 항상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요한의 출생기사에 보시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다 그럽니다. 근데 모태에 있을 때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인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태중생명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그 영혼을 지배하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생 그렇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장면 때문에 깨달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광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분이 누구이신지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가려워져 있는데 요한의 눈에 보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영은 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천둥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리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천둥 소리, 굉음처럼 들렸지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따라 살아가고 그런 삶을 다 원하지만 내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늘 죄악에 잠든 마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생해 있고 각성돼 있고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내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영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도자였지만 이런 요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자기를 바르게 인식하는 겸손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영감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 것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로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대목에 나오는 30절 후반부에 나오는 4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요한이 예수님께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 계십니까? 계신 곳 어디입니까? 그래서 와서 보라 했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그때 이름은 시몬이었겠죠. 그런데 시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개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새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이때부터 요한의 시대는 점점 저물어져 가고 요한을 따르는 핵심 제자들을 예수님께 넘겨주면서 그들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굉장히 특징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또 베드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심으로 3인방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할 때에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따라오게 하셔서 더 은밀한 대화를 하시고 더 귀중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같이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 세 사람만 항상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안드레는 좀 소외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같은 형제인데도. 그런데 성경에 탁월하게 활동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아무런 활동 내용 기록되지 않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같은 경우에 부르시는 장면은 굉장히 그 우리에게 잘 익숙한데 그 후에 마태가 뭘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언제나 묵묵히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 마태였다고 보여지는데 안드레는 그렇게 보면 형제 베드로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했고 또 같은 옆집 사람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가치를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그렇게 활동했는데 이 안드레는 그렇게 중심축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이 나서고 활동하고 중심으로 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해내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일들을 잘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특별히 안드레의 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키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후에 안드레를 능가하면서 예수님의 가장 스님 제자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가장 중심에 서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은 바로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인데 사람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난처해하고 있을 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소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가진 음식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어린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그 난처한 상황에서 빌립 같은 사람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돈계산 빨리 하고 다른 제자들은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하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먼 길로 온 사람들이죠. 근데 빌립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 좀 소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데 빌립이 직접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는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마치 선문답과 같은 이상한 말씀을 이 헬라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이죠. 그때에도 이 헬라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베드로도 예수님께 소개하고 오병이어 소년도 예수님께 소개하고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께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자기를 훨씬 능가하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한 소년의 헌신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게 됩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일하는 내용들은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를 통해 소개받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탁월한 전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세례요한 이야기와 안드레 이야기가 다 비슷한데 세례요한 역시 자기가 주인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항상 뒷손을 물러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안드레 역시 자기가 중심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다른 사람들 소개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그가 합니다. 이렇게 자기 겸손을 통해서 자신은 뒷선으로 약간 물러나 있으면서도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일했던 이 요한과 같은 지도자, 안드레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더 탄탄하게 힘을 얻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과 같이 주님을 잘 알고 또 자기도 잘 알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끌려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안드레와 같이 항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고 주님께 소개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를 능가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참 지도자와 같은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발전해 가게 되고 주님의 축복이 온 땅에 이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삶을 살아가는 새 은혜를 주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